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녀에게 좋게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잘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고 잘 해주시는데 믿는 자녀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좋게 해주시는지, 어떻게 잘 해주시는지 오늘 야고보가 분명하게 밝혀주는데요. 그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좋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왜 좋으시고 우리에게 잘해주시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가치관으로 차별하고 판단합니다. 그건 하나님은 다릅니다.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낮은 형제란 말은 그 당시에 노예가 아니면 노예들이거나 혹은 실직자를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노예나 혹은 실직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그 당시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세금을 못 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고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저 가난하여 참 노숙인처럼 떠돌아 다닌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은 유대인의 역사의 책에 보면 그 당시 실업률이 거의 80% 정도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늘 자책감 혹은 자괴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이랬습니다. 자랑할 것이 뭘 자랑하라고 이렇게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느냐? 그것은 있는 사람, 높은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긍지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자긍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 자긍심은 뭐냐면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가능해지는데요. 이 자긍심의 근거는 자기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걸 자랑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 섬김을 받는 그런 이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를 좀 잘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면은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예들은 정말 하찮게 여기고 그 다음에 사람 대우도 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긍심이 있고 교회에서 섬김을 해주기 때문에 자랑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자긍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주눅이 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귀하게 참 봐주시니 참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신분의 차원이 아니고 뭐 공부를 많이 했거나 예를 들면 오늘날 미국에 살면서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혹은 뭐 영어를 잘하거나 뭐 특별히 무슨 재능이 뭐 뛰어나거나 이렇게 해서 자긍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딱 들어오니까 차별하지 아니하고 서로 섬김받고 서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두 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뭐 좀 잘났다, 많이 가졌다, 많이 배웠다, 뭐 좋은 것이 있다. 이거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똑같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라 이 말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얼마나 자기가 높은 사람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내가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그걸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낮아짐이죠. 부자에게 낮은 것을 자랑하라는 말은 주님의 교회와 약한 자를 위한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종됨을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신의 그 물질을 흘려보내는 그 삶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하라. 뭐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것을 오히려 드러내 자기의 긍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주인이 바뀌죠.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이나 밖에나 섬겨야 할 사람이 당연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흩어 나누어 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섬기는 종이 된 것, 이것 참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야고보가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면서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했습니다. 자, 이 이유가 있습니다. 재물이나 높은 것이 높은 것을 자랑하는 것, 이게 사람들은 이걸 중요하다 생각하죠. 그런데 재물이나 지식이나 심지어 건강이나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풀의 꽃같이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제가 3, 4월인가요? 그때 성경 지리 공부를 위해서 한 10여 년 전에 그 길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가면요, 빨간 꽃이, 들꽃이 꽉 피어 있어요. 저는 그 꽃이 너무나 예뻐서 저 꽃이 무슨 꽃인가 했는데 알아맞혀버려요. 그래서 뭐 이런 꽃 저런 꽃 했는데 그게 백합화라고 해요. 근데 백합화가 우리 성경에는 백합화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게 무슨 꽃이냐면 양귀비 꽃이에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야생 양귀비 꽃이에요. 근데 이 양귀비 꽃이 그때 잠시 피었다가 모래 섞인 열풍이 불어오면 하룻밤 사이에 그냥 착 그냥 시들어버린대요. 야고보의 주장은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돈 많다, 부자라고 해서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젊었다고 해서 뭐 혹은 잘생겼다고 해서 여러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셔서 잠시 빌려 쓰다 돌려줄 그 재물을 자랑하는 것, 이건 참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11절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부자는 사실은 참 부지런하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자기 일에 골몰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하룻밤에 그게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특별히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내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수고를 했다 하면서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은 것 같아도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는 이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너무 뚜렷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많고 부자는 또 엄청나게 부자죠. 근데 교회 안에서까지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날 교회가 문턱이 너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 가족 삼아주셨다라는 긍지,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요. 부자도요, 내가 섬길 수 있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라는 그 자긍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공평한 그런 관계, 이런 관계를 누릴 때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 그러면은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기에 보니까요, 시험을 견뎌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나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저 사람 큰 벌을 받고 있구나 지금, 이런 생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고난과 시련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상 받을 기회가 앞으로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응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사실은 성경적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참는 자가 복이 있대지 않습니까? 이 참는다는 말은 견뎌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미움이 들어올 때는 끝까지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 경제적인 시험에 이제 닥쳤다 이러면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 이것이 뭐냐면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는 그 순간까지 내가 견뎌 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쉽게 그냥 잘 안 돼요. 견딜 수 있는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시험을 견디는 것은요, 참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참고 견뎌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그릇된 성향과 습관을 이기는 훈련,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반복적인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고 참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이미 받은 복을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신 것을 자꾸 생각하면은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29장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요, 찬송가 429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입니다. 한번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부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 것,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공급하신 그 은혜, 받은 복, 이걸 생각할 때에, 이걸 생각할 때에 우리는 시험이 오면 견디고 참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험은 훈련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어려운 일은 새로운 도전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축복이에요. 시험을 거쳐야만이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시험이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은 좋을 것 같아도 장차 큰 손해볼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교회 앞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게 되죠.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거든요. 견뎌내면서 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에는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시험에 빠지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시험이라고 하는 이 불청객도 참 섬겨야 할 손님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시험에 올 때 이게 나를 망하게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요, 나 이거 극복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게 잘해 주시려고 이러한 것까지 허용하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훈련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통과하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연단 없이 뭐 운동 안 한 선수가,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은 선수가 뭐 운동장이나 혹은 어디 경기장에 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하는 것이죠. 왜? 연습도 안 하고 훈련 안 했는데 경기장에 가서 잘할 리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어려운 일을 시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또 시련을 극복하는 이 연습 훈련들을 행할 때에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를 물지 않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듣기를 싫어하는, 민망하게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어려운 일 없게 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바꿔야 돼요. 어려운 일들이 닥친 것을 감사하고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격의 성장이나 믿음의 성숙은 시련과 역경을 통과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고 시험이 없는 사람은 성장과 성숙의 삶을 살지 못하고 금방 피다가 그냥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시험은 영어 성경으로는 템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넘어지게 해서 어떤 고난과 시련, 문제, 낭패를 당하게 하는 그런 시험인데요. 고난, 환란, 질병, 고통 등은 처음부터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성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것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만 이런 시험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아주 중한 병이 걸려있는 환자들을 신방할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냐고 이렇게 울부짖고 또 기도하는 그런 분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아주 중한 병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만일 그런 중병을 주셨다면 그 병을 고치는 의사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의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아주 정말 몹쓸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험을 견디어 이겨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일들을 위해서 시험을 우리에게 허용도 하시구나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순종을 확인하고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시험 시련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도록 시험을 이제 허용하시는데 교만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함같이 하셨으며 또 11절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12절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참 여러분 여기에 시험은 트라이드인데요. 하나님이 먼저 이길 수 있도록 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답을 다 주고 시험을 허용하셔서 어려운 일들을 허용하셔서 결국은 뭡니까?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상을 주는데 풍성한 곳으로 곳에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나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시험이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수없는 증거와 말씀을 주신 뒤에 100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셔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그래요. 21장, 20장, 19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허용할 때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도 미리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문제를 내서 하나님이 답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그를 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올바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는 욕심 때문에 그 시험에 차청해서 내가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겪는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 계획에 없는 내 욕심 탓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내 욕심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시험에 그냥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유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정욕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가 먼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니라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주시고 난 뒤에 이러시되 어떻게 해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들어 고난이 있고 환난 가운데 있다면은 욕심을 자극하는 마귀의 미끼에 자청해서 나의 자아가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믿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색기도 하고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따먹은지라. 자, 여러분. 사탄이 여자에게 거짓말로 결코 죽지 않는다고 미리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그러고 난 뒤 오히려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은 수준이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하와는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스스로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자청해서 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항상 우리 자신의 의지를 길들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의 의지는 여러 가지 요소, 말이나 뭐 또 행동이나 어떤 문화나 대중매체, 광고, 부모나 형제나 동료들에게서 자꾸 길들여집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마귀거나 둘 중 하나에게 길들여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욕심 때문에 우리 자신이 마귀에게 길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민감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듣기 전에 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진리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늘 자신의 등에 누군가를 곧 하나님이나 악마를 태우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루터의 주장은 좀 투박해도 사실 근본적으로는 옳습니다. 이 루터의 말은 하나님이나 악마가 우리에게 무엇을 강제로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욕심이 있어서 우리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거나 아니면 마귀를 등에 태우고 이제 따르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 바로 욕심인 것입니다. 14절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자기 욕심이 그럼 뭔지 알아야 합니다. 나를 이익되게 하려고 하는 감정과 의지입니다.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욕심은 자기 합리화와 자기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옛사람의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면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복도 내가 같이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 고집, 이것이 욕심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옛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자청해서 시험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내 마음에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감사가 충만하면은요, 그 누구 때문이라는 거, 무슨 일 때문이라는 거, 그 희생양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견디고 참고 버티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옛 자아가 새로운 자아와 계속 끊임없이 싸웁니다. 우리 안에서는 옛 자아는 사람다운 생각입니다. 새 자아는 성도다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살면 우리는 매일 죽습니다. 성도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 자가 죽고 새 자가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우리는 새 자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의지는 거듭났어요. 그런데 옛 생활 방식을 청산하지 못하면은 옛 자의 뿌리 깊은 이 습관 때문에 일부러 내가 그냥 시험에 걸려들어서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를 참 자기가 아닌 거짓 자기의 횡포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을 이제 보는데요. 표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히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이 쓴뿌리가 뭡니까? 이 쓴뿌리가 상처라고도 하잖아요. 이 쓴뿌리는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 욕심입니다. 이것이 예차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이 쓴뿌리, 이것이 제거되어야만이 시험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제거시킬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신 것, 잘해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같이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한 분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갖다 징벌하구나, 나를 때리구나, 하나님 참 무섭구나, 하나님 참 두렵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여러분 먼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옛자가 끌려요. 옛자에 이끌려 옛 생활 습관을 따라서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자주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어 거기에서 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실수를 하고 욕심을 부리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참아주시면서 성실하게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 이유는 잘 몰라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301장은 정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1절만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것만 인정하면은 옛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새사람입니다. 선하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옛 자의 행포로 몸을 움직이지 마십시오. 새로운 자아로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동일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보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견뎌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믿음으로 견뎌내려고 참아야 되는데요. 욕심 때문에 유혹에 자청해서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허용할 때는 견딜 수 있는 믿음도 미리 주셨고 감사할 여러 가지 내용도 미리 주셔서 시험을 허용하여서 더 좋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유혹은 피하고 시련은 견디고 시험은 통과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 묵상과 기도에 집중해서 정말 시험을 매일매일 극복하여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좋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점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성령께 이끌려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오해가 있다면 이제부터 좋게 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